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진전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판문점이 부각되고 있다며 성사되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다음 달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모두 3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 규모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해협에 진입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1일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20일 늦게 타이완 해협에 진입했다며 이를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그러나 중국 항모가 타이완 해협 방공식별구역을 떠나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국민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중 관계가 최근 무역 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타이완에 불리 시도해 강력한 공개 경고를 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연설에서 중국은 한 치의 영토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며 어떠한 분열 행위도 반드시 실패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21일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다로 일본 외무성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오는 5월 하순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사계섬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위한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쿠릴 사계섬 공동 경제활동 방안은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2016년 12월 합의했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한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배치하려는 신형 요격 미사일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20개국 경제 수장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무역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 무역 분쟁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지만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철광과 알루미늄 산업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21일 페이스북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연루된 데이터 분석회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이 회사의 창업자가 보수당 의원 출신이며 이 회사가 보수당에 70만 파운드를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들 회사와 관련된 의혹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들 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인들이 영원히 간직하고픈 노래, 과연 어떤 곡들일까요? 미국 의회 도서관은 매년 중요한 음원 25개를 선정해 영구 보관할 음원 목록을 발표하는데요. 의회 도서관이 2018년 국립 녹음 등재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60~70년대 큰 사랑을 받은 남자 가수 토니 베넷의 노래부터 남미풍의 분위기가 담긴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 힙합 그룹인 런 DMC의 힙합도 포함이 됐고요. 이 1960년대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등 주옥 같은 영화 주제가들도 선정됐습니다. 이 국립 녹음 등재 목록의 선정 기준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미국에서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대중음악 외에도 전통 클래식 음악,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의 주요 연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인터뷰 등을 망라하는데요. 이 수백 개 달하는 목록을 살펴보면 동물의 울음소리도 있고요. 인류 최초의 녹음기 음성 녹음,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계방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도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에서 영상 14도로 낮 기온은 많이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도에서 13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자, 오늘은 올해 미 국립 녹음 등재 목록에 포함된 곡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 토니 베넷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은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들어보시죠.
and forgotten i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 to be where little cable cars climb halfway to the stars. The morning fog may chill the air. I don't care, my love waits there in San Francisco. Above the blue and windy sea, when I come home to you, San Francisco. Sun will shine for me.
Alive in the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선을 축하하고 조만간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시리아의 핵시설 추정지를 공습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 방송사들을 통합해서 중국의 소리 방송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군요.
네, 백악관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관련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날의 통화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밖에 전략적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집무실에 모인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had a very good call, and I suspect that we'll probably be meeting in the not-too-distant future to discuss the arms race and also to discuss.
네, 푸틴 대통령과 멀지 않은 장래에 만날 걸로 본다. 만나서 군비 통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놓고 회담할 거라는 말인데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한 두 정상의 의견 교환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을 동원해서 이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에 인근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이 이 분리 독립 세력과 함께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 정세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 조속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두 정상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달로 내전 만 7년을 넘긴 시리아 상황도 신속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한반도 주변 긴장이 일정 정도 완화된 데 만족감을 표시하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통화 내용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 부분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공화당 중진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엉터리 선거에서 이긴 독재자를 축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축하함으로써 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한 러시아 시민들을 모욕했다고 맥케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네, 맥케인 의원이 이렇게 비판한 이유가 뭔가요?
예, 지난 러시아 대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 때문에 이 맥케인 의원은 엉터리 선거였다고 한 거고요. 거기서 이겼다고 해서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이 문제 말고도 현재 러시아와 미국 사이 또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각가지 사건으로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푸틴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서방 사이의 갈등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불법 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한 러시아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 때문에 특별검사가 수사 중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얼마 전 영국에서 발생한 이중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와 함께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들이 모두 자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러시아가 여러 갈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푸틴 대통령 재선을 축하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참모들이 축하하지 말라 하는 문구를 영문 대문자로 적어서 강조한 이 통화 준비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료를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결국 무시한 셈이 된 걸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뉴욕 타임스가 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정상 간의 친밀함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믿기 때문이라고 이 뉴욕타임스에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시리아의 핵시설로 추정된 곳을 공습한 사실을 밝혔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2007년에 시리아의 핵 재처리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공습한 사실을 20일 시인했습니다. 이 가디 아이젠코트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2007년 9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시리아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원자로 건설 현장을 성공적으로 타격해서 완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을 파괴한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스라엘 군 당국이 직접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진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제가 된 시설은 시리아 당국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짓고 있던 흑연 감속로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시설이 북한 영변에 있는 흑연 감속로 방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됐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회고록에 그 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시리아가 북한 도움으로 비밀리에 원자로를 짓고 있었고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공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직접 공격했다는 겁니다.
네.
예, 또 캐나다의 환경 전문가인 로렌스 솔로몬도 지난해 내셔널 포스트 기고에서 당국이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십수년 전에 북한이 시리아에 짓고 있던 원자로를 이스라엘 제트기가 파괴했고 현장에는 북한 측 관계자 10명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이 10년도 더 지난 지금 와서야 이 공습 사실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네, 2007년에 이 원자로 공격이 이스라엘이 국가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물 건립을 용인하지 않을 거란 메시지라고 아이젠코트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2007년 메시지는 미래의 적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경고라는 외신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에 독일을 포함해서 주요 여섯 개 나라와 핵 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완화시켜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핵 합의 후에 서방의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자국 안보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봅니다.
네. 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안 될 경우에는 파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리 방송국이 곧 만들어진다는 소식이군요.
네, 중국 정부가 국내 주요 국영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들을 통합해서 이 중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차이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관을 만들 방침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통합되는 방송사는 중앙텔레비전, 중앙국제텔레비전, 중앙인민라디오, 중앙국제방송 등입니다. 이 새로 출범하게 될 통합 매체는 중국 안에서는 중앙라디오 TV본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소리로 불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언급한 이 매체들 각각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통합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중국 당국은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을 올바르게 전하고 멀티미디어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 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서방 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편견에 적극 대응하라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른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 주석은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비난을 받게 된다면서 중국의 사상과 입장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중국이 당과 국가의 주요 기구를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저초도 그 일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 치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를 통해서 당과 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기구와 기능을 공산당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번 조처도 그 일환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중국의 언론 감독 관리 기능은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맡아왔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이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을 해체하고 이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관련 업무를 직접 맡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중국의 소리 책임자로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주요 중화권 매체들은 내치현시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 국장 겸 선전부 부부장이 이 기구 개편에 따라서 중국의 소리 총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천시 부부장은 올해 58살로 중국 미디어 선전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부터 중앙선전부 부부장과 광전총국 국장을 겸직해왔는데 권력층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습하고 조직기강을 확립해서 시 주석의 신임을 받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중국의 주요 방송사들을 이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직접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이 선전부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전부는 산하에 국가신문출판사, 국가영화국 등의 부처를 신설해서 직접 관리할 걸로 알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간 광전총국이 해왔던 출판물과 저작권 관리, 영화 제작, 유통은 물론이고요. 국제 행사 주관까지 직접 관장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사상과 언론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 기관의 이름이 Voice of America, 그러니까 VOA, 우리 미국의 소리 방송과 좀 비슷하네요.
네, 여러 언론은 중국의 소리라는 이름이 냉전 이후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한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방송을 본뜬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중국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공산당 선전부 관할인 이 중국의 소리와 VOA는 다릅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이지만 비오의 헌장을 통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텍사스주 오스틴 연쇄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 중에 사망했습니다. 연방상원정보위원회가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시 주민들이 연쇄 폭발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용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21일 새벽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오스틴시 북쪽의 라운드락 지역에서 용의자가 탄 차를 발견하고 추적했는데요. 용의자가 차 안에서 폭탄을 터뜨린 뒤 숨졌습니다.
네, 용의자를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네, 20일에 발생한 다섯 번째 폭발 사건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다섯 번째 폭탄은 오스틴시 인근 쉐르츠시에 있는 페덱스 물류처리 시설에서 터졌습니다.
네, 이 페덱스라고 하면 물건을 배달해주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이 폭탄이 들어있던 소포는 오스틴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은 페덱스 지점에서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을 추적했고요. 결국 라운드락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네, 하지만 용의자를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군요.
네, 이 용의자를 찾은 경찰이 경찰 특공대를 기다리는 동안 용의자가 차를 몰고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주하던 용의자가 갑자기 차를 세웠고요. 그러자 이 특공대가 용의자 자동차에 접근했는데 그 순간 차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네. 이 폭발로 자동차에 접근하던 경찰 특공대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네.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미국 언론은 용의자가 오스틴시 인근에 사는 마크 앤서니 콘디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24살 또는 23살로 추정되는 무직의 백인 남성인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용의자가 인터넷에서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의 경우 연쇄 폭발 사건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이 폭발 사건 5건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네, 폭탄이 모두 또 소포에 담겨 있었죠?
네, 이 처음 3번은 집 앞에 놓인 소포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고요. 4번째는 철사로 덫을 놓는 방식인 트립 와이어를 쓴 폭탄이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또 여섯 번째 페덱스에서 발견된 폭탄도 소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예, 자, 사건이 사건인 만큼 이 수사에 그간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경찰을 비롯해서 연방수사국과 연방주류 마약화기단속국 ATF 요원 약 500명 이상이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오스틴 경찰국이 10만 달러, 그리고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1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이 사건을 해결한 사법당국이 큰일을 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 상원정보위원회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먼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is clear the Russian government was looking for the vulnerabilities in our election system, highlighted some of the key gaps.
네,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미국 선거 체계의 약점을 찾으려 했고 이에 성공했다고 설명한 겁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버 상원의원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같은 결론을 제시했죠.
맞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나 국방정보국, DNI,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은 모두 이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잔 콜린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2018년 선거에도 개입할 것이라는 정보기관들의 전망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The leadership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unanimous in their assessment that the Russians continue.
네, 콜린스 의원은 러시아가 올해에도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중간 선거를 교란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선거 보안과 관련해서 이 상원 정보위원회가 권고하는 대책들도 20일 공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6개 항목으로 나눠진 권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선거 운영에 있어서 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를 기본적으로 주정부가 담당하죠?
맞습니다. 이 정보위원회 권고안은 이 점을 다시 강조했고요. 연방정부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네 부분에 걸쳐서 선거보안 강화안이 나왔는데요. 연방정부에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적대적 행위이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이 적국에 주지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와 정보기관 등 연방정부 유관부서와 지역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경로를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거 보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해킹이 심각한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올 해킹에 대비해서 전산망 보안을 대폭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방기관과 협력해서 전산망 안전도를 측정하고 또 미비한 것을 반드시 보완하라는 그런 주문인데요. 권고안은 특히 오래된 투표기를 교체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네. 이 투표기가 해킹당해서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경고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서 투표기계를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라고 또 권고를 했고요. 또 투표 결과가 남는 종이 투표를 예비체제로 갖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상원 권고안은 재검표 방식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것도 권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원 정보위원회의 권고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탈퇴하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최근 페이스북을 삭제하라, delete Facebook 이런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트위터에서 주고받을 글의 그 주제를 말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시지 앱인 이 왓츠앱을 만든 브라이언 액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 해시태그를 인용하고 이제 때가 됐다면서 이 페이스북 거부 움직임에 호응하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액튼 씨는 지난 2014년에 이 왓츠앱을 페이스북에 매각한 뒤 이 페이스북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한 사람이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 페이스북을 삭제하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한 건 이 최근 불거진 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승인 없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지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가 트럼프 진영을 위해 일한 회사에 몰래 넘어갔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회사는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케임브리지 애널리틱한데요. 이 회사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에 맞춤형 유권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문제가 된 정보를 어떻게 확보한 걸까요?
네,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가 자신이 만든 페이스북용 앱인 This is your digital life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사들인 건데요. 겁니다. 네. 네.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있는 앱을 쓰려면 자기 개인 정보를 쓰도록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스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의 정보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건 교수가 만든 앱은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에 대한 페이스북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페이스북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연방의회가 페이스북 측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이 CEO가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21일에는 연방무역위원회 FTC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FTC가 페이스북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FTC는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연방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페이스북이 과거에도 이 FTC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는데요. 이 당시 페이스북이 이번처럼 개인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혐의로 FTC 조사를 받았는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조사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조사 결과 이 페이스북이 약속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페이스북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페이스북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른 건으로 또 한참 비난의 표적이 됐었죠.
네, 이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데 여기에 늑장 대처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건으로 페이스북 고위 경영자들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특히 마크 저커버그 CEO의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이 저커버그 CEO가 다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저커버그 CEO가 직접 나서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저커버그 CEO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페이스북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부닥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커버그 CEO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쿠바 출신 미국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인데요. 이 리듬이 당신을 사로잡아버릴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흥겨운 남미풍의 Rhythm is gonna get you.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서남부에 있는 뉴멕시코주는 이름만큼이나 이국적인 느낌이 강한 곳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주도인 산타페도 역시 이름만큼이나 이국적인 도시라고 하는데요.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ll around perfection. 탄생 산타페. The Prime. 네,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파는 산타페라는 이름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광고입니다. 그래서 한인들 중에는 이 산타페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산타페라는 이름이 어쩐지 친숙하게 여겨진다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산타페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성스러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산타페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도시 산타페고요. 미국에도 산타페라는 도시가 수십 개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는 바로 이 뉴멕시코주의 주도인 산타페를 따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35년째 뉴멕시코주에서 살고 있는 문상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예, 산타페는 뉴멕시코의 주도이기도 하지만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자동차를 만들 때 모델명을 보통 지역 이름을 따서 자동차 모델을 정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의 현대에서 만드는 산타페가 이곳 지명을 딴 것입니다.
네, 산타페는 미국에서 주를 대표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 주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네요. 뉴멕시코주 주민 프랭크 맥과이어 씨 도움 말입니다. This is actually the oldest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산타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어거스틴 시가 미국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긴 한데요. 주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 산타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타페는 미국에서 가장 이국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산타페의 풍경을 이국적이고 독특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토빛이 감도는 아도비 하우스라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토담집 비슷하다고 문상기 씨는 설명하네요.
예, 특별히 그 어도베, 저희가 이제 도비 하우스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센터페에는 어도베 하우스가 80% 이상이 어도베 하우스입니다. 어도베 하우스가 어떤 형태냐면 집을 지어놨는데 지붕이 플랫이라고 보면 맞죠. 옛날에는 그 집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바람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한국의 이 토담집처럼 흙벽돌로 벽을 세워가지고 만든 집인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 여름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엔 굉장히 따뜻합니다. 센터페에는 일정 그 지역 안에는 그런 집이나 건물을 짓지 않으면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산타페시가 건축물을 아도비 스타일로 짓도록 주문한 게 1920년대부터라고 하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산타페시에서는 개인주택은 물론이고요. 학교, 관공서 같은 건물도 아도비 형태의 건물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여느 도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비는 원래는 이 지역 원주민들이었던 푸에블로 인디언들의 주거 양식인데요. 하지만 이후 스페인과 유럽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 양식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던 뉴멕시코 칼리지 아도비 프로그램 국장인 퀸틴 윌슨 씨 도움말도 들어보시죠.
Everybody embraced it and saw it as a valuable material.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 유럽 사람들의 모든 요소들을 다 받아들여 아주 훌륭한 주거 양식이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다 부수고 없애지 않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 새로운 주거 양식을 만들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는 다름의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산타페 주민 프랭크 맥과이어 씨 얘기입니다.
So it has a broad culture.
산타페는 매우 폭넓은 문화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산타페는 서로 다른 매우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온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타페를 다름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타페는 미국의 대표적인 예술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한데요. 프랭크 맥과이어 씨 역시 그런 사람이 하나입니다.
Santa Fe has a kind of a rich history of art. I mean, the Native Americans created.
산타페는 아주 풍부한 예술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천연 색소와 매우 단순한 도구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어서 예술성이 풍부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져왔죠. 앵글로색슨족도 마찬가지였고요. 산타페시는 이것들을 다 독특한 하나의 문화로 혼합해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냥 이 도시를 지나다녀만 봐도 금방 느끼실 겁니다.
산타페에는 한국에서 오는 예술가들도 많다고 문상기 씨는 전해주네요.
산타페는 예술의 도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가장 유명한 화가 조지아 오키프라고 하는 화가의 그 화랑도 있고 거기에는 수백만 불씩 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한국 분들 중에 또 예술가도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화랑도 갖고 있고 한국에서 방문을 이쪽에 또 많이 하시고.
네, 산타페는 이런 예술적인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행사들이 자주 열려서 여행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경기도 이천시와 이 산타페 하고 그 자매결연이도 있어서 이천 도자기 행사를 해마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이쪽이 이 그린칠리라고 하죠. 한국의 고추, 큰 고추들이 있어서 그런 페스티벌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왜 한국의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있는데 뉴멕시코에서 나오는 그린칠리 고추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이곳의 식당에서 자주 듣는 말이 레드 오어 그린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고추와 빨간색 고추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느냐는 건데 이 뉴멕시코주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또 산타페는 아니지만 뉴멕시코주의 열기구 축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열기구 축제가 매년 10월 첫 주에 합니다. 그때가 이제 온도가 가장 열기구를 띄우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일단 하늘에 열기구가 뜨면 한 3천 개 이상이 뜹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 그때는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오시지 않으면 이쪽에 방이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전 세계에서 최고 큰 행사입니다.
네, 끝으로 산타페 주민들의 내구장 자랑하는 목소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낄 겁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 세계 곳곳의 언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유럽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양하고 활력이 느껴지는 매우 역동적인 곳입니다.
I love Santa Fe. I love this weather. I love the people.
저는 산타페를 사랑합니다. 이곳 날씨도 좋아하고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저에게 이곳은 마치 휴가를 받아온 피서지 같습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곳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짜증나게 하는 사람 한 명씩 있죠? 이렇게 짜증나게 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 To piss off는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It pisses me off when people lie to me. 사람들의 거짓말을 날 화나게 해. I love my cat, but he pisses me off sometimes. 우리 고양이가 정말 좋지만 가끔은 날 짜증나게 해. My professor gets pissed off when students are late to class. 우리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에 늦으면 화를 내셔. I'm pissed that I missed my flight. 비행기를 놓쳐서 너무 화가 나. 오늘 표현들 복습해 볼까요? It pisses me off when people lie to me. I love my cat, but he pisses me off sometimes. My professor gets pissed off when students are late to class. I'm pissed that I missed my flight. 오늘은 to piss of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지원하는 아프간 정부군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희생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발생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9.11 테러 공격이 당시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지원한 탈레반 정권이 지배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계획되고 지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리스 웰스 국무부 남중앙아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이 또다시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공격을 위한 테러분자들의 은신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전략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과격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절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은 전투를 멈추고 아프간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레반의 책임은 이제 합법적인 아프간 정부와 국민을 위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웰스 수석 부차관보는 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내전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협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웰스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이유로 미국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직접 협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아프간 국민이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법의 보호, 인권을 희생하며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간 국민은 1990년대 탈레반이 지배하던 압제와 고립의 시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간 국민은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지도자를 스스로 뽑아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가니 대통령과 아프간 국민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와 내년에 실시되는 아프간 선거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의적절하고 신뢰가 있으며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간의 모든 친구가 아프간 정부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탈레반의 계속되는 폭력은 아프간 국민의 지지와 국제적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폭력은 탈레반에 대한 불신만 계속 확산시킬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